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설교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저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에게 매주일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이 말씀이 온전하게 깨달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며 또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 무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단에선 연약한 설교자를 또한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을 간절하게 사모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신약성경의 언어로 말하면 성도, 성도들은 삶의 원리, 삶의 이유와 목적, 삶의 소망이 세상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가리켜 나그네라고 순례자라고 불렀습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그들은 빛이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매우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들을 미워하고 박해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사실을 이해해야만 합니까? 빛이요 소금인 자들,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사실은 성경이 지속적으로 증거하는 죄와 인간의 타락의 교리가 실제임을 우리에게 입증해 주는 한 증거에 불과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은 미워하였고 세상은 박해하였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였습니다. 그 세상은 여전히 세상의 빛이요 소금인 성도들, 세상의 화평을 전하는 성도들을 핍박하며 박해합니다. 오늘 저는 세상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여덟 가지의 복을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크게 나눈다면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와 또 여덟 번째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복서부터 일곱 번째 복까지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상태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은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역설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 팔복의 말씀들 가운데서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복이 있으십니까? 혹시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에게 이 팔복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이 복이 어떠냐고 그들의 반응을 살펴본다면 아마도 이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법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세상은 가난을 싫어하죠. 가난함에서 달아나려고 하고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심령의 가난함을 말하면서 복이라고 말하면 이게 어찌 복이냐고 그렇게 그들은 반응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정의가 가장 정확한 복에 대한 정의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설령 마음으로 완전히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마음의 생각이 한켠에 우리가 잘못되었고 주님의 말씀이 참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진정으로 복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자신의 의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심령의 가난함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심령의 가난함은 애통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가, 자신의 행위가 더러운 넝마와 같은, 더러운 걸레와 같음을 깨닫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가장 적합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복음을 환영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기뻐합니까?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팔복의 말씀 하나하나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복되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왜 이것이 복된가?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와 같은 상태의 사람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에서 빠져 있다면 가난함 자체는, 애통함 자체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령의 가난함 가운데 또 자신의 죄로 말미암은 애통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애통한 사람은 이제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함으로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배울 태세가 되어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기에 합당한 자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을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유함은 자신에게 능력과 자격과 권리가 있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복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에 대한 것입니다. 의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람이나 행위가 일정한 관계 속에서 그것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킬 때 의라고 합니다. 어떠한 요구나 어떠한 조건을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는 것을 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완전히 부합하는 삶은 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에 주리고 목마름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 선언되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의로움에 대한 갈망.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실제적으로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이 법정에서 선포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선포되는 것인데 법정적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하죠. 실제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열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긍휼이라는 단어는 자비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누가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떠한 상태로 변화시키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다시 한번 마음의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삶에서 행위에서 바라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도록 소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비로소 하나님과의 평화를 경험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평화를 맛본 성도들, 이제 모든 성도들은 이 평화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세상이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덟 번째 복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팔복의 말씀 하나하나가 참 놀랍지만 마지막 여덟 번째 이 복에 와서는 우리는 더 놀라게 됩니다.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 참 우리를 놀라게 하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은 세상과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철저하게 다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세상이라고 말할 때 세상의 정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의 지배 아래 놓여있는 사회와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회와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그들을 핍박합니다. 개혁성경에는 핍박이라고 또 개혁개정에는 박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10절, 11절, 12절, 3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팔복의 말씀이 한 절로 다 끝나는 말씀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여덟 번째 복에 와서는 세 절을 할애해서 이 복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세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이 마지막 복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이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일곱 번째 복과 이 여덟 번째 복이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화평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교리를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 지속적으로 발견하게 되고 또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 그 진리를 증거해 주는 증표가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떤 대접을 받으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어제도 한국학교에서 마태복음 8장을 학생들에게 설교했는데 설교한 저에게는 참 은혜가 있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뭐 설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하여튼 설교하는 저에게는 저는 감동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정직하신 분이시고 거짓을 알지 못하시는 분이시고 누구를 해하거나 누구를 미워하신 적이 없으신 그러한 분이신데 세상은 그리스도를 싫어하였고 그를 멸시하였고 박해하였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 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신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성품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미워하였고 죄를 사랑하며 살았던 그러한 존재들이죠.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이제는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가게 된 사람들입니다. 세상과 그리스도인은 함께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기까지 그 고난을 감내하기까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연인과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박해의 문제를 생각할 때 모든 종류의 박해가 복이 있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은 특별히 세상에서 박해를, 핍박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허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은 아무런 유익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들, 또한 죄가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아무런 유익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복이 있습니까?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베드로 사도는 살인과 도둑질과 악행을 이제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과 같은 선상에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일에 간섭하고 우리가 그런 일에 연루가 되어서 핍박을 자초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해야 합니다. 핍박을 자초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박해를 자초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들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위해서라면,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박해와 핍박도 기꺼이 감내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전 목적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실천하는 면에서 이 진리를 완전하게 실천하지 못할지라도, 자주 실패할지라도 우리의 소원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안에는 너무나 중요한 성도의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성도가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비록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일을 실패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그 소원만큼은 열렬하게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벽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으로 동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도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당하는 것도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이며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진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여덟 번째 복에서 주어지고 있는 상급이 무엇입니까?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이 한 절만큼이라도 간단하니까 오늘 한번 묵상하면서 하루를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원리가 너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또 박해를 받는 것, 천국.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생각 가운데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땅에 어떠한 명예나 권세나 부귀를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할 때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면 복수하려는 그런 마음, 보복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요. 이것은 사람의 자연적인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복수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 보시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향하여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또 채찍질을 하였던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저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계신 이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삶의 모델로 삼아야 하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당하게 되면 분노가 자연스럽게 생기는데 그것을 잘 억제하고 힘든 것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모범을 생각하며 그들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2절에 보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박해를 대하는 성도들의 자세가 더욱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반대와 많은 핍박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우리를 좌절케 하고 우리를 낙담케 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곳에서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박해로 말미암아 잠시 용기를 잃고 낙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박해로 말미암아 용기를 잃고 낙담하지 말고 영적인 의욕을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그 일에서 결코 물러서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을 오해해서는 안 되는데요. 박해 자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것이다. 그런 해석은 아닙니다. 박해 자체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박해를, 핍박을 좋아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은 박해를 받을 때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생생한 증거를 얻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설교를 듣는 가운데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신데 지금 은퇴를 앞두고 계신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듣는 가운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생각이 납니다. 설교 중간에 요한 웨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요한 웨슬리가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정말 그 고난과 수고로움을 다 극복하고서 그렇게 복음 전도에 열정을 드렸는데 그래서 감리교 목사님들은 이렇게 동그란 배지에 요한 웨슬리가 말을 타고 있는 그 그림, 그 배지를 달고 다닙니다. 요한 웨슬리의 그 열정을 이제 상징하는 것인데요. 하루는 웨슬리가 복음 전도를 나서서 이제 막 말 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날은 한 번도 박해를 받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박해를 받다가 박해를 받지 않아서 문득 말에서 내렸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혹시 제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왜 오늘은 박해가 없는 것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죄를 범했든지 영적으로 퇴보가 됐다면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열렬하게 기도할 때 누군가가 요한 웨슬리를 향해서 돌을 던졌고 그때 웨슬리는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박해가 시작되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해 나갔다는 그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별 위로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게 될 때에 그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속했다라고 하는 생생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가장 분명한 확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은 이제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이라든지 영원한 내세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아마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주제는 죽음을,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억제하면서 최대한 좋은 것들만, 즐거운 것들만 생각하려고 하고 가능한 한 죽음이라든지 또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살려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생각이 현재 자신의 삶을 지배하도록 힘쓰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생한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복되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는지를 이곳에서 말씀하시며 주님께서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드러내 줍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사람이 나면서부터 부패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천사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죄인입니다. 나면서부터 가르치지 않아도 거짓말하고 속이고 죄악된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부모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 가운데서도 왕따가 생기고 그 일로 인해서 부모들이 얼마나 마음 아파합니까? 가장 천진난만하고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되는 그런 그룹, 그런 단체 안에서도 교도소에 있는 그런 죄인들에게서나 발견될 만한 죄악들이 발견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놀라야 할 그런 일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이 세상이 죄 아래 있고 또한 모든 인류가 타락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의를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결코 후회하지 않는 한 그 삶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마지막 날 모두가 한결같이 가장 복된 삶을 살았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뭐 게을르게 하고 또 포기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부단히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많이 자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죄가 없는 곳, 또 미움이 없는 곳, 또 시기와 다툼이 없는 곳.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가장 거룩하고 가장 자비롭고 가장 사랑스러운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앞집도 그렇고 옆집도 그렇고 모든 타운에 가장 이상적인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만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얼마나 복된 나라입니까? 누가 나를 해할 염려가 없습니다. 때로 성도들 가운데 친구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죠. 그래서 더 이상 한국 사람들과 담을 쌓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천국은 그러한 염려가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그리스도를 닮아서 완전히 거룩하게 된 사람들만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매일 아침 접하게 되는 어떤 불행이라든지 악이라든지 죄악들이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많은 생각, 장차 멸망할 이 세상을 생각하고 여기에 집착하며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한다면 그것은 지혜가 없는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생각하십시오.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무한히 발전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제는 우리의 마음을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마지막 여덟 번째 복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의를 위해서 살아가시고 또한 천국의 모든 목표를 두시며 살아가시고 이 땅이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알아서 박해를 받지만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남은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욕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갈망이 이 말씀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욕망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복되다고 말씀하신 그 길은 영원한 진리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남은 삶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 그 삶은 조금도 후회가 없는 완벽한 삶일 것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열망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였고 타락하였고 사단이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곳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을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여서 영적인 것들을 소홀히 하며 살지 아니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히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그리스도께서 또한 이 땅에 신실한 성도들이 모여 지금도 살고 있는 그 천국을 우리가 열렬하고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삶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있는 그곳에 빛이 되게 하시고 또한 소금이 되게 하셔서 멸망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에게 구원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